에 대한 것이고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그 방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같이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르트 신경을 저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에 대한 이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네덜란드 교수단의 이 판단문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네덜란드 교수의 판단문 중에서 몇 가지, 전체는 아니고요, 몇 가지를 가져와서 아 이런 이렇게 쟁점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도르트 신경 보면서 아마 그 내용이 이렇게 잘 들어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덜란드 교수단의 판단문을 봅니다. 이 네덜란드 교수단의 판단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도르트 신경을 결정하기 전에 도르트 총회에서 이렇게 그 총회에 오신 그 총대들을 그룹으로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 그룹끼리 항로파에 대한 판단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출을 다 모아서 만든 게 이제 도르트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출된 그 판단문 여러 판단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논쟁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교회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리고 또 네덜란드 교수단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교수단의 이세 번째와 네 번째 판단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항로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항로파의 주장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로 성취하는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향과 덕이 의지 안으로 넣어졌을 가능성의 여지는 없고 지성과 감정 안으로 넣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항로파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러니까 자유 의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항로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담에게는 성향이 그 의지에 성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 안에만 안으로 성향이 주어진다면 넣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중립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성향을 갖고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수단의 반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 교수단 여기 이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로 성취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성향이나 덕이 의지 안으로 넣어졌다는 것이 가능하다. 원인 그 자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야만 하니 의지의 완전함을 위해서다. 그래야만 순종과 덕의 행위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적합해지게 된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또 인간의 창조를 통해 완전히 형성되었고 타락을 통해 허물어졌다가 중생을 통해 다시 형성되는 설명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일 중생의 상태에서 인간 의지가 은혜를 통해 주어진 덕의 성향에 형성되고 성향들로 완전해지고 더 능숙해져서 작용하게 된다면 타락 이전에 순종을 능숙하게 하도록 성향이 넣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아 이거를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읽으면서 아그아좀어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깊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라는 걸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는 제가 하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항론파 주장의 핵심은 의지가 성향에서 중립적 또는 독립적인가에서 아 의지라는 것은 성향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는 타락했을 때도 중립적이고 또는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창조함 받았을 때도 독립적이고 타락했어도 의지는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즉 지성과 감정은 성향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의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부패했다라고 했을 때 지성과 감정은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학론파는 의지는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지는 부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향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라는 성향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했어도 인간은 자기 의지로 지성과 감정은 부패했지만 의지는 능력이 있어서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학론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주장은 펠라기우스 주장과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수단이 말하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반론에 따르면 의지는 성향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성향에 따라 타락 전에는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중생한 후에도 성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지가 더 능숙하게 작용된다는 점이 보여주는 바는 의지의 문제는 성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선한 성향을 갖고 또 선한 의지를 갖고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가 거룩에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한 그 상태에서 그 성향에서 이제 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학문파의 세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의지는 저 덕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을 통해 저 덕들을 이룰 수 없다. 의지의 회복은 마음과 감정의 회복이 있다. 그래서 창조할 때의 인간 의지가 학문파의 주장을 이해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인간 의지가 그 성향들을 그 덕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을 통해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학론파의 주장은 인간 의지는 창조되었을 때나 타락한 이후에나 인간 의지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다. 회복됐을 때도 의지의 회복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지는 회복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부터 거기에는 어떤 성향과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학론파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 의지는 창조되었을 때나 타락 이후에나 그리고 이제 중생했을 때나 언제나 인간 의지에는 어떤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다라는 것이 학론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된다면 그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의지가 아니라 이제 감정과 마음에 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지 의지 자체는 회복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 의지는 어떤 것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의지가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학론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교수단의 반론은 인간 의지가 저 성향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덕들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면서 이것들도 받았고 인간 의지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면 덕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타락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이죠. 그 능력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빛이 어떤 불꽃이 마음의 기능의 어떤 불꽃이 의지에 남아있다. 오타입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성적으로 또 시민적으로 선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남겨두신 거죠. 또 인간의 감사 없음에 대해 핑계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성에 어느 정도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참된 회개의 초자연적 선을 위한 적절한 능력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이 불꽃이 남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지 이제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또 이 정말 중요한 선을 위한 이것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론파가 말하듯이 의지가 사는 것이 마음과 감정의 회복에 있다. 그러니까 항로판은 이제 마음과 감정만 회복된다면 의지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 의지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항로파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적 율법의 명령과 정죄로부터 증명된다. 전인과 마음과 정신과 사고의 보편적인 올바름과 거기에 일치한 행위를 명령받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냐면 본성 자체를 명령받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본성이 올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성의 왜곡 또 행위의 왜곡을 거절하고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 너의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명령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향 자체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인적인 우리 전체를 요구하시고 정죄하실 때도 전인 전체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인으로서의 성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의지가 독립적으로 성향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평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항론파에 따르면 인간 의지가 성향과 무관한 거죠. 인간 의지는 타락했어도 인간 의지는 어떤 영향도 안 받는 악한 의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항론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향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타락했을 때 인간 의지는 잃어버릴 성향도 없은 그러니까 악하게 되지 않은 인간 의지죠. 의지인 거죠. 의지는 타락 전이나 이후나 언제나 중립적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의지다. 그래서 의지 자체만 본다면 회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항론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 성향이 마음과 감정에 주어졌다, 주어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성향이 우리의 감정에 또 마음에 주어진다면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 의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면 이제 의지는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항론파의 주장입니다. 이 네덜란드 교수단은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의지가 성향을 받았고 그래서 타락할 때 당연히 이 성향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남아있는 불꽃이 의미하는 바는 의지가 이제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우리가 소위 말한 일반 은총의 영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남아있다는 의미는 선을 위한 능력, 인간의 능력이 남아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교수단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론파는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면 의지도 회복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 가보시면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을 전인에게 요구하시고 전인을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성향과 분리된 의지에 요구하시거나 또는 이제 타락한 성향만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을 전인에게 요구하시고 전인을 정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만 마치 독립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지를 다루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하냐면 이제 의지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의지가 선택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의지와 선택 의지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헤센 총재들의 판단문을 보게 되면 마치 선택이 전인에 의한 선택인 것처럼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감정과 그래서 우리 이성과 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론파는 선택의 문제를 의지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계속 의지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 인간을 생각할 때 좀 전인적인 인간에 대한 사고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도르트 총대들 입장에서 볼 땐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론파의 주장 네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이 중생의 상태 이전에 하나님이 형상에 남은 불꽃을 옳게 사용한 자들에게 구원하는 은혜를 어떤 단계들과 함께 선사하신다. 기록되듯이 가진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의지가 어느 정도 그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은 불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불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남은 불꽃이 있는데 향론파는 의지는 이제 항상 악한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선한 의지도 아니지만 향론파는 의지는 중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남은 불꽃을 옳게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향론파가 볼 때 인간이 그 자기 의지로 남아있는 그 본성들을 그 불꽃들을 옳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이제 반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론합니다. 가진 자 또는 은사를 옳게 사용한 자에게 동일한 것의 개선이 주어질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에 남은 것들을 옳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이고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은사를 옳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는 공로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온 것이다 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는 공로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절대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빛을 던지심으로 은혜를 주시듯이 그에게 아무 가치 없는 그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은혜를 그냥 던져 주시는 것처럼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자기가 그 어느 정도 본성을 사용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남아 있는 불꽃에 대하여 이제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남아 있는 불꽃에 대하여 이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론파는 남은 불꽃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교수님은 나무 불꽃의 사용의 유익성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남은 불꽃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이성도 사용하고 감정도 사용하고 그 양심에 그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신 것, 그 본성의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인류가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남은 흔적들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인간 자신의 능력이냐?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정도 발휘하는 것인데 어쨌건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구원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향론파의 다섯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타락 이후에 중생을 실행하는 상태에서 의지 안으로나 지성과 감정 안으로 성향과 덕들이 넣어진다는 것은 보통의 회심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작용하기를 원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들의 실행과 부딪힌다. 그러니까 항론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중생을 실행하는 상태에서 의지 안에 뭐 지성 감정 안에 성향과 덕들이 넣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작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수단들의 실행과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밤에 찾아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성령님이 주어져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제 항론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지 안에 이렇게 성향이 주어진다. 어떤 성향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사용하는 수단들의 실행과 부딪힌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사용하죠? 어떤 거라면 복음 전파를 사용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 전파란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런데 의지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다는 것은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명령에 대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요구에 대하여 이제 인간의 답을 기다리는 이제 인간의 답을 기다리는 데 그런 실행의 방식이 있는 것인데 의지 안에 이 어떤 성향이 주어지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원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생명 원리가 심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방식이 그것과 맞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복음 전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라는 이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바로 의지 안에 이런 성향이 주어지는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향론파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수단의 이제 반론은 이렇습니다. 타락 이후에 중생을 실행하는 상태에서 의지 안으로 또는 지성과 감정 안으로 성향과 덕이 넣어진다, 주입되는 거죠. 넣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작용하시기 원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들의 실행과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 오히려 잘 일치하며 오히려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실행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실행 방식과 하나님께서 이런 성향을 주입하는 인간의 의지 안에 시선과 감정 안에 이런 성향을 넣는 것, 그렇게 하는 것과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순종을 성취하도록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새기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돌의 마음을 지우시고 살의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거든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신다고 그러고 새 영을 주신다고 그러고 살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향을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다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죠. 다음 이것을 실행하신다고 증언하실 때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마음을 할례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중생시키고 새 피조물과 새 사람을 만들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한다고 증언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하시는 방식, 그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비추시는 거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마음을 비추고 마음을 할례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 생명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생명이듯이 영적인 생명도 그렇게 주어지는데, 다만 실행하실 때 그런 증언과 함께, 즉 말씀과 함께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짧게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지속적인 계속되는 성향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해진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려지듯이 그 행위로 알려진다. 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는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려지듯이 그 행위로 알려진다. 그래서 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이제 새롭게 되어진 자는 새롭게 된 그 행위를 그가 드러내는 것이죠. 뭐 그가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행한 행위들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면 학론파는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성향을 넣는다는 사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심시킬 때 사용하는 이 수단들과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루디아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학론파는 거기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성향을 넣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죠. 학론파의 생각에 따르면 전파된 복음이 수단일 때 인간이 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거나 이것이 결정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학론파는 인간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실행 방식이 복음이 전파되는 실행 방식일 때 인간이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가 결정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원리,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부패인 것이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론파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신다, 어떤 성향을 하나님께서 주입하신다, 또는 뭐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다, 이런 것은 학론파의 전제, 어떤 전제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 인간이 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 이것에 결정이 있다,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성향을 심으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덜란드 교수단의 이 지금 우리가 본 판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향을 심으신다는 것, 생명의 원리를 심는다는 것이 중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들의 실현과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이 그 핵심이죠.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우리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창조와 방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개인의 경험이었던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자가 다메섹으로 정말 예수님들 더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는 그 중에 정말 빛을 만난 것이죠. 그 빛이 비추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방식으로만 그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시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은 그러니까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관에 있어서 항상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타락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 후에 중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도르트 신경에서 요거를 이제 알 때 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한 자요, 또 어둠에 있던 자요, 또 우리 스스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저에게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던 저에게 먼저 빛을 비추사 또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저희에게 생명을 심으사 이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과연 빛을 받은 자들로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